삼손은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나시린이 무엇인가?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한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나시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한참 앞인 민수기 6장으로 가야 합니다. 민수기 6장 1절, 2절에는 나시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이 나시린인 거죠. 특별히 이 자기 몸을 구별해야 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 4절을 보면요. 포도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서 나시린이 첫 번째 지켜야 할 것은 포도에 포자도 꺼내지 마라.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에 포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구별해야 지켜야 될건 무엇인가?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별해야 될 사항은 민수기 6장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의 포자도 꺼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앞서 말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이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여서 구별된 사람으로 서원한 것처럼 그렇게 서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나시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너의 아들 삼손일 것이다 라고 지금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삼손은 태어나기 전입니다. 13장은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 전이고요. 오늘 이제 읽을 14장이 이제 삼손의 등장인데, 이 삼손이 얼마나 그 태중에서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태에서 나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내가 원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서운하지도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나시린이어야 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히 부담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하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사사로서, 그것도 나시린으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미리 예견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부모의 사랑 안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혼자 여기까지 인생을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출생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평범함이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말할 때 그냥 그런 인생이야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인생으로 말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달라지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면 지극히 작은 일에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삼손을 주목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은 사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드보라, 기드온 다 나왔죠. 정말 유명한 사사들 다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별 볼 일 없이 다 무너졌죠. 이전과 다른 사사 삼손이 될 것인가?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인가? 모든 이목이 여기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드라마라 이런 거 보면 이제 주인공 또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나올 때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배경 음악도 달라지고요. 이 카메라 구도도 그 한 사람의 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왜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도 웬만한 히어로, 영웅만큼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대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된 자로,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삼손이 이제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처음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딱 등장했어요. 영화에서 어떤 히어로, 뭐 어떤 빌런이 딱 등장했습니다. 이목이 딱 집중돼요. 근데 약간 처음부터 불안합니다. 자, 1절인데요.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와, 이건가요? 아니면 아 뭐야,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까? 삼손이 지금 등장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나타나자마자 어느 한 곳으로 곧장 내려갑니다. 딤나로 내려가죠. 삼손의 고향이 소라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남서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이 딤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읍은 원래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단지파에 할당되었는데 이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의 점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딤나는 블레셋 땅인 것이죠.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이 그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딤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딤나에 내려갔는데 블레셋 여자를 보고 올라왔어요.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딤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온 곳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냥 보고 왔으면 괜찮은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 여자 참 마음에 드는데 약간 좋아, 이쁘고 좋았는데 제 아내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결혼을 이제 허락 맡으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홀딱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는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7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여기서 그들은 이방 여인을 말합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그냥 단순히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먼저는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신, 그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신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첫 등장만으로 기대감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이죠.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에게 홀려버린 상황입니다. 이 삼손의 모습, 등장하자마자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딥나는요, 좀 넓은 범위로 말하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 보면요. 딥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보게 된 한 블레셋 여인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내 눈앞에서 펼쳐진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딥나에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목적은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블레셋 여인을 보려고 내려갔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내려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삼손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딥나로 가지 않았지만 그에게 블레셋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갔든지 간에 내려갔는데 블레셋 여인이 삼손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 침상에서 오후에 늦게 저녁 때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목욕하는 밧세바가 들어오잖아요. 처음부터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려고 마음먹고 이제 밧세바 목욕할 때가 되었겠지 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냥 거닐고 있는데 그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내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내 눈은 무엇으로 인해 기쁘고 내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손이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하자 삼손의 부모는 탄식을 합니다. 3절인데요,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또 쪼르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는 믿음의 부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삼손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간청했습니다. 후반부에 삼손이 한 말 중에 3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여,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요, 그 굉장히 지나고 나서 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구나라는 게 있죠.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막 복선처럼 깔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삼손의 대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게 우리나라 말로 써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사사기의 메인 띔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요. 뭐죠?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메인 띔 주제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이 말과 삼손이 말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말이 같은 원어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소견이 삼손이 말한 내 눈에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자를 바라봤을 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내뱉은 이 말은 암울하고 처참한 사사기의 주제를 마치 선포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삼손은 그저 이방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 여자 내가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이 고백은 사사기의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물론 업적도 있고 뭐 위대한 일도 했고 했죠. 하지만 삼손마저도 이 사사기의 주제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면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인데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도 가더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 그리고 반대하려고 하는 부모, 누가 이겼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삼손이 이긴 것 같습니다. 5절인데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은 혼자 딤나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이제 부모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즉 부모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허락해줬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삼손 혼자 가야죠. 근데 지금 이 딤나 땅에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부모랑 삼손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결국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못해 승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정말 사실 이 삼손이 그냥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서 낳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내가 너무 귀한 아들, 진짜 힘들게 낳은 아이니까 이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랑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데 그 말을 안 들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하죠.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아들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나 그의 부모도 사사시대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늘 아래서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와서 여인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뭐 약간 상견례 전에 뭐 식사 자리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5절을 한번 좀 더 읽고 그 다음 계속 볼 텐데요.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고 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아멘. 이 구절을 보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죠? 앞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요즘에 과일 마트 가니까 어제도 마트 가니까 많이 있던데 포도에 포자도 꺼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삼손과 부모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포도에 포자도 꺼내지 말아야 했는데 포도원에 와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가 가득한 곳에 와 있습니다. 불길한 거죠.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삼손은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사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자가 등장하게 되고 삼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를 손쉽게 죽여요. 여기서 사자의 등장은 뭐 학자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고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걸 좋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6절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삼손이 독단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삼손과 사자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마 독단적으로 그 포도원 깊숙이 더 들어갔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실인이 시켜야 될 세 번째가 뭐였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사자를 죽였어요. 그럼 죽였으면 그게 시체가 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부모에게 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만약에 나시린의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게 되면 번거로운 제사, 그리고 또 머리를 밀고 굉장히 여러 절차가 많아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곧장 직진 못하고 또 돌아가서 제사 지내고 막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삼손은 오로지 이 블레셋 여인을 향하여 전력질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지켜야 할 사항까지도, 그 사항까지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보도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구절은요, 3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뭡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옳았더라. 삼손이 보기에 그 여자가 옳았다라는 거예요. 옳았다. 사사기 17장 6절, 이 메인 팀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이 다시 이 사사기의 메인 팀 주제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딤나의 포도원에서의 살벌한 사건 이후에 삼손은 결국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결국 어기게 됩니다. 8절 9절인데요. 마지막 8절 9절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손으로 국구를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상견례 전에 약간 이렇게 했고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위해 가는 길에 갑자기 사자의 몸에 이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죠. 왜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을까요? 뭐 어느 학자는 뭐 이거를 삼손이 놓칠 수 없는 뭐 달콤한 유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분명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삼손은 시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꿀을 떠서 먹습니다. 꿀을 떠서 먹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까지 전해줍니다. 혼자 먹으면 됐는데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 꿀을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부모에게도 이렇게 갖다 줘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부모에게까지 옮기고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고는 알리진 않습니다. 계속 비밀스럽게 가고 있는 거죠.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삼손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요한은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력이고요, 두 번째가 안목의 정력이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력은요,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는 죄된 본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안목의 정력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오늘 처음 시작한 삼손의 등장씬을 보면요, 삼손은 딤나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는 것으로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블레셋 여인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보는 것을 시작점으로 죄악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좀 그쳤으면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묵상했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따먹으면 안 되는데,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여겼죠. 어떻게 하니까요?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수많은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에 죄가 들끓는 자리를, 내 몸을 이 죄가 들끓는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고 내 눈이 좋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만 해야죠. 내 눈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셨을 때 옳은 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과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A로 선택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B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내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늘 옳으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은 일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말씀 보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내 가정과 내 일터에도 그에 비례하여서 복이 넘쳐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포기한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내 눈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네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 눈에 옳은 것만 행해서 죄송합니다. 아, 하나님, 내 기준이었네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고 말씀을 들음인 것이죠. 내 경험과 지식,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득한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 경험과 지식, 고집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그 판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 맹목적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맹목적이라는 것은 뭐죠? 그냥 덮어놓고 아멘이, 이게 맹목적인 것이군요. 덮어놓고 그냥 다짜고짜 아멘, 이런 것이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가 두 번 다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그리고 상황은 자꾸만 나아지질 않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정체성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어요. 삼손은 딤나로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죄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질주의 첫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내 눈에 오른 대로부터입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눈에 오른 대로, 좋을 대로 이방 여인을 바라보고 결혼을 하고 사자의 시체에 있는 달콤한 꿀을 취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내 눈에 오른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을 뿌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데, 자꾸만 우리는 내 눈에 오른 대로 행하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어쩌면 우리도 삼손처럼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뜻을 날마다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것이 주님이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경을 기준 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이라고 하는 딥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